사사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한 사건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 사건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 이 미가 사건이고, 마지막 다음 주일날 마지막으로 살펴볼 살인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사사기에 기록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를 만큼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만드는 사건들입니다. 처음에도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사기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들, 믿음의 용사들에 관한 기록으로 보시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사사기가 그런 극단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기록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당황스러울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미가의 사건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신앙적, 영적 수준에 관한 정말 처절할 만큼 정확한 지적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떤 관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품으시면 참으로 큰 도움이 되고 참으로 생각할 것이 많은 내용들임을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7장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미가라 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데, 그가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짓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인 신앙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신상을 부어서 만들었다 합니다. 어떤 조각품들을 금이나 은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빔도 만들었다는데, 드라빔은 가정수호신입니다. 그래서 드라빔도 만들고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런 신을 섬길 때 가지는 제사장들의 복장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을 만들었으니 우상을 모셔둘 신당이 필요하고 신당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필요한 예복까지 만들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그 일을 수행할 제사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중에 7절 이하에 보시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함으로 레위인이 들어갔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 준비해놓고 하나 모자라고 있었는데 그 제사장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들여서 제사장까지 삼고, 13절에 보면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하는 기록이 나온 것 같이 구색을 이제 다 갖춰놓은 것입니다. 이런 기록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힌트를 묻어두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힌트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아직은 뭐 이 사건이 뭐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만, 1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에 어떤 사건이 어우러지는가 하는 것이 또 계속됩니다.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18장에는 무슨 기록이 있느냐 하면 단지파가 그들이 거할 땅을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5명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그 미가의 집에 들어와서 제사장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행로에 관해서 묻습니다. 우리 앞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달라 그래서 이 레위 제사장이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고 그들은 가서 라이스라는 땅을 알게 돼서 그 땅을 이제 탈취하기로 결정하고 단지파가 몽땅 그리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들러서 이 제사장을 데리고 가는 사건, 이렇게 18장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게 고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이해가 얼른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어로 이제부터 다 바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판 춘향전 뭐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이해를 하라고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필요한 신, 자기 마음에 맞는 제사법,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제사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판으로 각색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주 이해가 쉽게 됩니다. 어떤 분이 부동산 투기를 해갖고 돈을 좀 많이 버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많은 돈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중에 돈은 너무너무 많아서 뭘 더 이상 돈을 버는 데 이제 관심이 없고 이제 평생을 어떻게 복받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중에 그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축복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쪽 어디 국전에 여섯 번 조각의 그 청동 조각품으로 당첨되신 분을 찾아가 가지고 좋게 생긴 우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다. 그걸 집에다 모셔놓자니 집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건평 600평에 달하는 큰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이렇게 지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무슨 교회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대상도 제일 좋은 걸로 사다 놓고 의자도 사다 놓고 다 했는데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그 총회에 찾아가서 목사를 하나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도대체 지금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신도 만들어 놓고 교회도 지어놓고 강대상도 준비하고 전자올겐도 준비해놓고 반주자도 구하고 지휘자도 구하고 다 얻어놨는데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말이 우리는 목사를 그런 데 보내진 않습니다. 목사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지 사람을 섬기고 사람 뜻대로 하기 위해서 불려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쪽 도선사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이래갖고 이제 딱지를 맞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떡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는 교회 앞을 혼자서 치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찬송을 부르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 하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을 졸업한 목사입니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사당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글로 가십니까? 거기 가서 좀 돈 좀 벌면 과천에 가서 개척교회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못하러 과천까지 가시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큰 교회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목사를 하면 제가 월 200만 원에 레코드 로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그거 좋지요. 그래서 미가는 장로가 되고 이 레위 족속 목사는 그 교회 당회장이 돼서 둘이서 잘 먹고 잘 살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지금 안 그래 보이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럼 미가는 생각하기를 이제 잘 된 겁니다. 이제 교회도 짓고 신학교 졸업한 목사도 왔고 자기는 장로가 되고 물론 뭐 교회에 오시는 성도야 자기 사돈의 8천까지 합쳐서 20명밖에 안 되지만 일가 친척끼리 모여서 하고 뭐 헌금을 특별히 또 내라 그럴 필요도 없고 돈이 많으시니까 그걸로 다 월급 주면 되고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살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아까 우리가 17장 13절에 본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장에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복을 주느냐 하면 단지파는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기업을 찾으러 돌아다녔다 합니다. 여기서 좀 기억하실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그 기업으로 받는데 그걸 싸워서 얻어가지는 땅이 아닙니다. 제비 뽑아서 얻어가지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건 언제 주어진 것이냐면 가나안에 입국해서 싸워서 적군을 물리쳐서 받는 땀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이미 주신 땅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서 그 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우리식으로 하면 김치국부터 마신 거죠. 모여서 이미 제비 다 뽑아서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얻은 땅은 어디냐면 그 사해 왼쪽으로, 사해 바로 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왼쪽으로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엔 위에는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 바다, 그 사이를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 사이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그 요단강이 갈릴리부터 사해까지 흐르고 있는데 사해 바로 왼쪽으로 조금 윗부분이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앙 부분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진 땅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 왼쪽으로 단 지파가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라이스라는 데를 쳐서 뺏으러 갑니다. 라이스라는 데는 어디 있느냐 하면 저 갈릴리 호수 북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토의 제일 위입니다. 단지파가 그리로 갔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가질 생각을 안 하고 자기네들이 봐서 만만한 데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기는 그들이 아직 거할 기업이 없어서 기업을 얻으러 다니는 중이었다. 이 얘기는 그냥 정치적으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느 만큼 영적으로 그들에게 약속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던 때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단지파는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었느니라. 준 땅은 안 가지고 지들 나름대로 뭘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었느니라.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어디 거할 만한 곳이 있는가, 빈 땅이 있는가 돌아다니다가 그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서 이 레위 제사장을 만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제사장에게 그들이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알아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축복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교회가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저기 방황하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야 우리 교회 목사가 마음에 든다 그러겠죠. 그러나 또 다른 교회 가보시면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가신 분들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여기저기 중에 우리 교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 목사들만이 꼭 난 건 아닙니다. 물론 낫지요, 낫기야. 낫기야 낫지만 꼭 난 건 아닙니다. 뭐 각자 개성이 다르고 취미가 다른데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무슨 얘기하다 이거 갔어요 제가. 근데 이 레위 제사장의 그 답변이 참 희한한 겁니다. 즉 자신이 없을수록 축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가 정당하냐 안정당하냐를 원색적 차원에서 판단할 때는 원색적 차원이란 말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때는 아가 고는 사람이 제일 정당합니다. 괜찮은 사람이고 늘 축복을 선언하는 사람은 좀 별로 그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게 원색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들어가면 이제 얘기가 다 다릅니다. 들어가면 축복을 해야 될 땐 축복해야 되고 위로를 해야 될 땐 위로해야 되고 경계를 선언해야 할 땐 경계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신이 없으면 일단 좋다고 얘기해 놓는 것이 이익입니다. 당장. 그래서 평안히 가라. 6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가서 라이스 땅을 알게 되고 거기를 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몽땅 글로 이민을 가는 길에 이 제사장을 빼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8장 17절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 제사장은 병기를 낀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아까 그 미가라는 장로님이 이제 그 혼자 안수하신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개척교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안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안수하고 이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이서 개척교회를 하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강도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청석골에서부터 이제 구월산 패들이 들이닥쳐가지고 휩쓸고 가면서 교회 앞에 버스를 대놓고, 교회 앞에 5톤 추록을 대놓고서 피아노도 싣고 강대상도 싣고 의자도 싣고 가운도 싣고 다 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와보셨어요. 레위 제사장 목사님이 나와서, 아니 이런 법이 있느냐, 아무리 검사 집에 강도가 드는 세태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성물을 훔쳐가는 악당들이 있느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잘 생각해 보시라요. 여기서 한 달에 200만 원에 로얄 슈퍼살롱인지 레코드 슈퍼살롱인지 타는 것과 우리 교회 가시면 저희가 한 달에 600만 원 드리고 보너스 800%에 그리고 캐딜락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좋아서 닝큼 뛰어 올라가서 사라졌다. 그 기록입니다. 참 기가 막힌 기록입니다. 아니 뭐 세상에 이런 악당들이 있나 싶습니다. 이 악당들은 그래도 애교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당스러워요. 시작도 악당, 끝도 악당.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을 보고 있으면 말이에요, 훨씬 보기 싫은 게 이 사람들이 뭐 회개했다, 악당질했다 그러니까 훨씬 보기 싫어요. 아예 처음부터 악당을 하세요. 하려면 끝까지 초지일관. 우리야말로 사실은 여기 기록된 사건들에 하나도 변명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현대적 감각을 우리가 몇 가지 따져보기로 합시다. 이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 레위 제사장, 그리고 단지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힘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어깨를 한번 씹으시오. 어깨가 올라와 후까시가 먹었나 안 먹었나. 교회에서 보통 힘주고 사는 사람의 대부분의 근거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교회의 기둥서방 되시는 장로님이신 겁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교회에 말이죠, 수석 장로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원래 없습니다. 그런 거. 수석 장로라는 거는 이 수석의 취미를 가지신 장로님들을 우리가 수석 장로. 그러나 장로가 그 말을 갖기 전에, 쓰기 전에 교인들이 그 말을 즐겨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 누구십니까? 이게 참 끔찍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가 후가시를 넣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대표적으로 장로님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 이름을 대는 겁니다. 장로라는 명칭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기도 모르게 미가적 요소를 지니고 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교회를 전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전전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에 왜 붙어있느냐 그러면 그 교회에 자기 발언권이 통하기 때문에 붙어있기 일쑤라는 사실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가면 누가 알아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 아십니까? 목사가 알아주고, 뭐 어디서 왜 안 나오셨냐고 그래주고, 이번에 안 나오시니까 성가가 안 돼요. 성가 대원도 아닌데 그저 집사님이 앉아 계셔야 성가가 돼요. 이런 아첨의 말들이 통하지 않으면 나올 맛이 없는 거예요. 목회적 차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드리기로 합니다. 저희는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으로 많은 미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본인이 미가적 의도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요소를 갖고 있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눈 작은 사람한테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리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겁을 안 먹습니다. 그것만은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큰 소리 치는 배경이 뭐냐면, 아주 재정을 맡으셨다든가, 뭐 저희 집에 가끔 무슨 선물을 보낸다든가, 그러면 갑자기 자기가 나를 고용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본문에 나옵니다. 보시겠습니까? 10절에 보시면 17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그럽니다. 그러나 11절에 보시면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해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죠. 아비도 되고 아들도 되는 것이 교인과 목사 간의 사이인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인데 지 수하에서 놀아나는 목사님이에요. 축복기도 할 때만 목사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언제나 수하에 붙잡혀 있어요. 이유는 단하네요. 사례금 준다는 거예요. 이런 발칙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비로 모신 지 새끼인 겁니다. 우리는 말이죠, 아무도 아무를 고용하지 않고 아무도 아무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공통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여러분을 사랑하사 한 목자를 세우시며 하나님이 그의 영원하신 사역 속에 동참케 하기 위해 한 사역자를 훈련시키고 그 손에 양떼를 맡기고 그렇습니다. 서로는 주종 간의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개인으로 부름받아 자기가 부름받은 사명을 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목사가 주인 노릇하는 교회도 보고 교인들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도 봅니다. 제가 지금 주인 노릇한다는 것은 사명과 신분의 본분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주종의 관계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건 참 신기하게 불행한 일입니다. 목사는 원래 교인들 입에 오르내릴수록 좋은 겁니다. 목사가 오르내리는 것이 낫지요. 무슨 세상에 돈 많이 번 사람 이런 사람이 입에 오르내리는 건 불행한 겁니다. 목사가 입에 오르내리면 그만큼 영적인 문제가 오르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목사가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보통은 얼마나 친한가 얼마나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은가 이런 구설수에 불과하다는 것은 여러분은 자신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누구하고는 신방 가고 누구하고는 안 가더래, 누구 집엔 초대하니까 가고 누구 집엔 안 가더래. 아니요, 누구기 때문에 가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불렀을 땐 마침 시간이 있었고 누가 불렀을 땐 마침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목사에게는 누구 선호가 없습니다. 좋은 만족할 집에 가는 것과 불행할 집에 가는 것은 저희들에겐 상관이 없습니다. 장례식에 가는 것과 결혼식에 가는 것이 어느 것이 나으냐? 그럼 전도서는 분명히 장례식에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더 책임인 것입니다. 결혼식이야 어차피 기쁜 날이니까 안 가도 되지만 장례식이야 안 가면 안 되는 날입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의 구별과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이 하도 여러 개가 터지니까 갈 수 있는 것부터 가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합니다. 어떤 날은 부시시해서 깬 것도 아니에요. 고라떨어져서 주무시고 계신데 전화가 옵니다. 그럼 뭐 누가 예수님이 그땐 전화를 하셨어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그냥 예 비몽사몽 가는 전화를 받는데 뭐 기뻐했겠어요. 목사님은 나는 이제 거들떠도 안 봐. 그때 햄소세지 갖고 간 지 6개월쯤 되니까 한 두 달쯤은 뭐 전화를 받으면 펄펄 뛰더니 이제는 안 그래. 착각해야 카트라인이 있겠습니까만은 본인 신앙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친할 이유도 없고 원수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친하면 무슨 천국 표 사는데 새치기가 됩니까? 모르면 뭐 예수님이 괄세를 합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신앙에 미치는 영향력이란 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목사하고 한번 개인적으로 감정 상한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시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푸득불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요소가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신앙의 성장적 요소에서 필요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미가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누구를 소유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는 것이 우리는 신앙보다 더 굵은 종교적인 소일거리로서 우리 마음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섭게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 물론 여기에는 미가적 요소와 맞장구를 친 레위 제사장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정당한 목사들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많은 그 많은 교파 분열이 있으며 신학교가 또 갈라져 나와야 됐으며 그렇게 곳곳마다 교회와 교회가 문을 맞대고 있어야 되고 상가마다 2층에 홀딱 여기저기 교회가 들어서야 됩니까? 부끄럽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공격을 하면 공격을 하는 사람만은 아닌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깊다 공격 일변도로 가는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진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육자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논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낫다 꼭 이렇게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낫습니다. 많이 낫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어제도 우리가 당회를 모였습니다. 당회 분위기가 한 교회의 영적 수준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회가 얼마나 그 회의를 빨리 끝내는가, 어떻게 끝을 웃음으로 끝낼 수 있는가,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어제 당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의논했던 안건은 이거였습니다. 장정구가 몇 회의 최우승을 할 것입니다. 불행히도 캐우승을 못하고 말아서 뭐 이렇게 유쾌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가슴을 졸이면서 다 함께 중계를 보았습니다. 뭐 우리 그런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뭘 특별히 의논을 합니까? 회의를 많이 하는 것은 공산당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걸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회의밖에 할 게 없습니다. 저희는 회의할 게 없는 교회요 당회라는 것이 참 고맙고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당회에 모이는 걸 빙자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저 저녁 먹는 게 일과입니다. 그 참 뭐 장로 되기를 서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유쾌하고 참 좋고 그런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수준이 그쯤 되죠. 그러나 조심할 것은 이 기록이 우리 민족에게 있는 것 스로서 제가 예를 들고 메시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도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건을 읽으면서 경악했던 것은 한 민족만이 갖고 있었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상당히 경악스러웠습니다. 그 얘기는 인간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얘기요,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늘 이 오해와 사고가 있으니 경계하라는 대표적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자가 오해하고 실수하기 쉬운 것들이 뭐냐? 그럼 성경이 기록된 대표적인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사건이 기록됐다는 것 때문에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또 단지파를 보십시오. 미가가 있고 한 미가, 거기에 맞장구를 친 레위 제사장, 이것만으로 사실은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한 개인의 문제일 겁니다. 한 지파가 홀딱 그런 차원에 빠졌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배된 땅을 소유하려고 들지 않고 칼을 의지해서 자기네 땅을 이제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강도 집단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이 자기 칼날 하나를 믿고 자기네들의 전 지파의 장례를 개척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도대체 제사장이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꿰차고 가서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럴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놀라야 됩니다. 단지파, 단군 자손. 참 이 일맥상통하는데 놀라고 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파라고 좋아하실 거 하나도 없으십니다. 꼭 같은 짓 하고 있는 거 봐서는 정말 그래 보입니다. 한국 교회만큼 축복을 받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런 오해와 실수가 있을 것을 경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는 신앙과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종교적 여흥과의 차이를 오해할 가능성이 늘 있다는 사실 앞에 놀라야겠더라 이겁니다. 이런 사건을 제시받을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싫습니다. 성경에는 이것 외에도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것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런 건 얼마나 좋아요. 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픈 자에게는 밥을 능력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요, 키 작은 사람에게는 키 크는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요, 성가 못하는 자에게는 노래하는 실력을 주실 것이요. 성경에는 그런 축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굳이 이런 본문 꺼내갖고 아 갖고 올 거 뭐 있어요? 가슴 뜨끔뜨끔하게 몽땅 나한테 하는 얘기 같잖아요. 나는 혹시 미가 아닐까? 아니 레위 제사장 같기도 한데, 아니 단지파 같기도 하고, 그걸 삼위일체라 그럽니다. 얼마나 겁나요. 아니 그거 말고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좋은 게 평강을 끼치노라,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왜 이런 거 해요? 예, 하나님은 축복을 선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입니다만,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짓밟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늘 허허거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은혜를, 축복을 선포하실 때는 그분만이 주시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얻는 자가 그 앞에 어떤 권위적 차원에서 무릎 꿇어야 하느냐, 어떻게 그분이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등을 돌려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는 혼동되지 말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혹시 이 세 요소 중에 어느 요소를 물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오. 한국교회의 목회가 제일 힘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설수에 오르는 것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 자녀가 예비고사를 봐서 306점인가를 받았어요. 그 학생이 신학교를 가겠다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그 집에 몰려와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어머나 아까워라. 어디든지 갈 수 있을 텐데 하필 신학교를. 제가 안 본 게 다행이죠. 제 앞에서 한 번만 그래보시죠. 그걸 그냥 어머나 아까워라.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되는 게 힘들다는 것을 누구나 공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 아닙니까? 눈이 작다 크다, 뭐 머리가 라면 머리다 칼국수 머리다, 별거 다 시비거든요. 그런 시비는 거는 것, 저는 절대 시비를 안 걸겠습니다. 그거 걸어서 좋습니다. 그게 다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겠죠. 뭐 오죽하면 김재박 얘기 안 하고 무슨 목사 얘기하겠습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것 따지는 좋습니다만, 그래서 무엇과 얽혀지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과 얽혀지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점검되어야 하는 신앙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이, 개인적인 감정이 거기서 늘 신앙 문제의 중요한 저기압권과 고기압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참으로 심각한 자기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심성입니까? 아니면 얽히고 설킨 인맥에 관한 문제입니까? 그런 싸움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할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정당한 말씀을 선포할 것, 그리고 그렇게 살 것, 그것을 목사에게 요구하십시오. 그 외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신자들에게 목사가 요구해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 것. 저희 집에 선물을 갖고 오시고 안 갖고 오시는 거로 제가 절대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혼동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수준의 두 사람이 있는데 저희 집에 선물을 갖고 오는 사람과 안 갖고 오는 사람은 어느 쪽을 제가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건 갖고 오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뭘 오해하냐면, 수준이 좋은 사람이 선물을 안 갖고 오는 것과
수준이 개판인데 선물을 갖고 오기 때문에 개판인 사람을 수준 높은 사람보다 더 높게 평가해 주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해야 할 일과 사랑을 나눈다는 것을 혼동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갖고 오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됐습니다. 갖고 오십시오. 저는 참 좋아합니다. 쌀도 갖고 오시고 우리 마누라가 저보고 꼭 설교하다 꼭 그 얘기를 해달랬습니다. 현찰로 좀 갖고 와주시라고. 부탁합니다. 현찰로. 혼돈도 괜찮습니다. 이건 뭐 세돈 혼돈은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수준이 캄프라치 되거나 좋게 평가될 거라는 망상만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전 받을 건 받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평가하는 놀라운 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어디서 배웠느냐고요?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같이 갖다 낸 돈, 순수한 마음이 아닌 것으로 갖다 낸 돈 갖고도 일 다 하시는데 나중에 그 일에 이름을 딴 사람 이름을 걸어놓으십니다. 기가 막힌 방법이죠. 돈은 김씨가 내고 상급은 나중에 이씨가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여러분의 시간을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시고 성가를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다 잘하셨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은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누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닦고 하나님 앞에 점수 받을 것을 만드느냐 하는 건 이제부터 남은 6일 동안의 싸움인 것입니다. 목사는 가끔 잘못 판단을 해서 앞에 나와서 거룩을 떨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집사도 시키고 장로도 시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저도 별반 안 속아봤습니다. 여태껏 하나님은 절대 그런 데서 틀리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지적을 통한 하나님 앞에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이 축복인 줄 아십시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말기를 바라서 기록한 하나님의 피 끓는 사랑의 기록인 줄을 아시기 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한 기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피 끓는 사랑이 이런 기록을 여태까지 남겨놓았는가를 여러분 마음에 정말 깊이 감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항복시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이런 기분 좋은 것으로 가시지 말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안타까우신 권면 속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부딪히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피끓는 간증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지금의 음성이요 우리 모두가 여기 모여 나온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점수를 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피 끓는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시고 틀리지 말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 앞에 점수를 따고 사람 앞에 우리를 모양내고 사람 앞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욕되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놀랍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그리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돌아보게 하옵소서. 자신을 들춰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더럽고 추악한 것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해달라고 울며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죄에서 멀리하는 방법을 구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는 길로 나를 매일 채찍질하며 경건을 연습하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의 심장을 쥐고 흔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간섭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진심을 흔드시며 우리의 귀에 말씀을 들리시며 우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소원한 말씀 앞에 항복하며 새로운 헌신을 주 앞에 약속하는 심령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